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봄이 완전히 좀온것 같죠? 추울 것 같아서 좀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면 좀 덥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직 좀 쌀쌀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고, 이곳 캐나다와 미국에도 어머니날이 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참으로 사람의 깊은 곳을 항상 건드립니다. 아이가 입을 다물었다가 열면서 나오는 첫 번째 어떤 사운드라 그럴까요? 소리는 마마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슷한 소리가 엄마라는 의미로 세계 많은 곳의 언어가 됩니다. 제 이전 고등학교 때 독일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자랑했던 것,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기가 자신의 첫 딸에게 빠를 가르쳐서 자기 아이는 아빠를 엄마보다 먼저 했다고 항상 자랑했었던,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빠를 엄마보다 더 좋아했을까,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를 그렇게나 좋아합니다. 잠시만 안 보여도 엄마를 찾습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은 엄마 품에 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마 품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엄마가 뭐 정말 간혹 무슨 일이 있어 밖에 늦게 있다 돌아오면 엄마 옷들로 엄마 냄새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좀 심하죠? 아빠는 사실 저는 두 번째인지 아니면 저희 집 강아지 다음인 세 번째인지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양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엄마만 그렇게 찾고 아빠는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크를 보니까 아빠를 부를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를 때는 아빠, 엄마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는 것이라 하죠. 정말 우리 찬영이는 그렇게 잘 물어봅니다. 저를 찾고 엄마 어디 있냐고, 엄마 언제 오냐고, 그거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어머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의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13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것이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곧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요, 예레미야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제사장들 중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통치 제13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가 대략 BC 640년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은 대략 BC 627년 정도가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더 드리겠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1년 정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40여 년의 사역을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으니 참으로 더욱더 어깨가 무겁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수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아이 때부터 상당히 영적으로 민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아버지의 영향도 있을 것이지만 어린 나이였기에 사실 어머니의 영향이 더욱 강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성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항상 상당히 컸었음에 틀림이 없죠. 저는 예레미야가 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많은 기도가 올려졌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어머니는 예레미야를 잉태하기 전부터 배 안에 있는 내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것이지요. 여기서도 미리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정과는 예정론과는 구분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5절과 6절에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에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면서 강하고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 같은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주께서 높은 왕좌에 앉은 형상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본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환상을 먼저 보지 않았고 어떤 기적도 그에게 직접 먼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황하거나 주님의 영광에 두려워하며 엎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자연스럽고 친밀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 엄청 놀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을 그런 생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수 없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놀란 것보다 자신을 대언자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에 자신은 아이라 말을 할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였던 예레미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그 어린 아이였던 예레미야의 이러한 반응을 봤을 때 의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는 스스로 아무의 영향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저도 참으로 반성이 많이 됩니다. 어린 예레미야의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을 볼때 예레미야 어머니의 일상에서의 가르침이 간접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다음에 또 봐야 할 것은 예레미야는 세상을 바라보는 명철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 사실 정말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요시야 왕 이전의 왕, 뭐 실질적인 전전 왕인데 므낫세 왕은 사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향한 모든 불법을 할수 있는 모든 불법을 범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55년 동안이나 그러한 사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저희는 정권 하나만 투표로 선거로 잘못 뽑아도 정말 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됨을 봅니다. 그러니 50년 넘는 그러한 통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아몬 역시 열왕기하 21장에서 보면 그의 선조 므낫세 왕의 사악함을 그대로 이어서 통치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짧았죠? 약 2년 만에 암살되고 맙니다. 그러니 어찌되었건 전체적으로 한 60년 가까이, 67년 가까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를 겪게 됩니다. 2년 만에 암살되고 만 아몬, 그래서 그 다음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8살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그 초기 시대에는 얼마나 그 어린 왕주의의 힘겨루기에 그 어렸던 요시아 왕이 휘둘렸겠습니까? 요시아 왕과 예레미야는 그래서 나이가 엇비슷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유년기 시절 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혼란이 가득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후퇴하여 피폐해 있었고 온갖 우상과 이방 종교가 난립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아시리아는 거의 망해가고 있었고,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테이크오버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 안팎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으며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 그러한 현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혼란된 상황을 직시하며 그 상황을 슬퍼하며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유년기 시절부터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사역을 맡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예레미야의 성격, 성정을 보여주고 그의 성격 형성 뒤에 역시 그의 어머니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음을 상상하게 됩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가 민간 정부를 뒤엎는 소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군사 정부와 맞대어서 일어났는데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시위에 나가기 위해 백팩에 물과 음식 이것저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두려운 얼굴이었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눈물을 흘리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들립니다. 사실 매일매일 사람이 죽어가는 시위 현장에 나가는 아들, 그 아들은 그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가려는 아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밥상을 차려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 말이지만 분명히 눈물이 그 목소리 안에 있었고, 그렇지만 상당히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힘을 내라. 내가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못하든지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하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 그때 엄마가 아들아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들은 아마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부모의 몫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혼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9장 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꼭 타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보고 배우며 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즉 공감 능력이 매우 높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성품은 그렇게도 좋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이러한 남을 생각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과 더불어서 그는 또한 매우 부드러운 성품과 더불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어떤 맡겨진 일을 감당했었던 것을 또 그러한 성품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품들은요, 사실 가정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가정의 모습을 매우 잘볼수 있죠. 여러분께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을 하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없음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반대도 그런 반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부를 보면 배우자끼리 서로 같은 것이 참으로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다른 점을 볼때그 다른 점을 통해 누가 보이십니까?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보이지 않나요? 그 상대방의 가족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품은 가정에서 형성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과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외면하고 낙관주의적으로 그런 태도로 거짓 평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거짓 평안을 이야기했었던 다른 대언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바빌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싫은 소리만 했었던 예레미야는 그러기에 인기 있었던 대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고통도 많았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는 결혼이라는 지극한 평범한 행복마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포기해야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그는 가족과 그가 아는 사람들에게까지 배척당하고 고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함으로써 성전 옆에 감금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32장에 구덩이에 갇히고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동족을 배반했다고 온갖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음해를 또한 받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고,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눈물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그 남을 생각하는 성품,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강인한 내면을 또한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눈물의 목소리였지만, 아주 단호하고 강한 어조였던 그 미얀마의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 예레미야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예레미야가 또한 영향받은 것이고요. 하여튼 이렇게 모진 반대를 견디며 행했던 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웠겠지요. 인간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박해하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었던 그러한 삶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정말 책임을 갖고 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또한 또다 같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 사역을 통한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믿지만, 그와 함께 또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간적인 위로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때 예레미야는 그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외쳐 부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0절을 보면,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있나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여, 다투는 자로 낳았나이다.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내게 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다 나를 저주하나이다. 아이러니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을 통해 저는 그의 어머니의 성품을 또한 볼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들로서, 예레미야에게 직간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요, 다투는 자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해 고민을 그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비난받고 힘든 삶이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예레미야였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의 삶을 볼때 아마도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비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그렇게 위대한 것임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민할 때 어쩌면 그의 어머니는 내가 왜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지었는지 아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훗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내가 나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의 뜻이고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을 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인간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그 힘이 들때 그는 이렇게 어머니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 어머니 하고 말이죠. 아, 어머니. 어머니가 계시다면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실까? 어머니라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하고 말이죠. 힘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요. 예레미야의 삶과 성품의 형성에 그의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아닐지라도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도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나의 목을 안고, 오 하나님이여, 나의 아들이 당신 앞에 살게 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신 모습은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좋은 어머니께서 그렇게 들려주신 그 경건한 말씀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저를 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동생 제임스 스펄전 역시 그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모두가 누렸던 모든 위대함과 선함의 출발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 위에 서기 위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자녀들을 위해 드려지고 얼마나 많은 눈물과 사랑과 헌신이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듯이 어머니들 스스로는 항상 자녀들에게 뭔가 부족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어머니들은 그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정말 큰 복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의 어머니에 대해 간접적으로 유추해 봤습니다. 예레미야의 위대함 뒤에는 그 어머니의 위대함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품의 형성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어머니의 그 영향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생은 모두 처음 사는 것이라 그 인생이 완전할 수 없고 엄마라는 본분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실 예레미야를 그가 태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 전에 그 어머니를 먼저 부르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책임도 있지만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닌 분들은 본인의 어머니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께 감사와 존경을 보내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은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오늘 어머니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에게 저희 어머니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배운 것을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부모로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끄럽지 않게 또한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